누군가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죠?
뭐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
맞아요. 아니면 내놓는 작품마다 성공하는 예술가라든지 말 그대로 모든 걸 황금으로 바꾸는 최고의 찬사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완벽한 성공의 상징처럼 쓰이죠. 저 사람 마이더스의 손이야 하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니까요.
네. 엄청난 부와 성공을 아주 손쉽게 거머쥐는 마법 같은 재능,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완전히 굳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시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찬사가 사실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끔찍한 비극에서 비롯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바로 그 간극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공의 상징이 어떻게 비극의 경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원래 이야기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이 표현의 원래 의미를 거의 완전히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신화 속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 유명한 소원은 대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자료를 보면 마이더스는 이미 엄청난 부자였다고 나오는데 부족한 게 없는 왕이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게 바로 마이더스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는 이미 프리지아라는 아주 부유한 왕국의 왕이었어요.
아, 이미 부자였군요.
네. 아름다운 정원과 넘치는 황금을 가졌죠. 이야기는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을 잃은 디오니소스 신의 스승, 실레노스를 발견하면서 시작돼요.
신의 스승을요?
네. 그 실레노스를 발견하고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 신의 스승을 도왔으니 신이 직접 보답을 하러 온 거군요.
맞습니다. 디오니소스가 크게 기뻐하면서 마이더스에게 어떤 소원이든 하나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소원을 빌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뭐 지혜를 구하거나 영원한 건강을 빌었을지도 모르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더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이미 넘치도록 가지고 있던 것, 바로 황금을 더 원했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걸 가졌는데 또 부를 원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면 핵심이었을까요?
네. 디오니소스 신조차도 그 소원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게 최선이겠는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라.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아, 신도 말릴 정도였군요.
하지만 마이더스는 아주 확고했죠.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오직 황금이라는 하나의 척도로만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 사고의 극단적인 형태라는 분석입니다.
도구적 사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물, 심지어 자연이나 사람까지도 자신의 목표, 즉 황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 향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황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와.
그의 열정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고 결국 디오니소스는 마지못해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와. 그 순간은 정말 엄전했겠네요. 내 손이 닿는 모든 게 돈이 된다니.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인생 취트키를 얻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랬겠죠.
정원으로 달려가서 사과나무 가지를 만지니까 순식간에 잎사귀까지 황금으로 변했고 들판에 돌멩이를 집어드니까 묵직한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짜릿하네요.
궁전으로 돌아와 문을 만지자 문 전체가 눈부신 황금으로 바뀌었죠. 그는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하지만이라는 반전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가 원했던 완벽한 능력이 언제부터 끔찍한 저주로 바뀌기 시작했나요?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요?
네. 마이더스는 이 엄청난 능력을 자축하기 위해 아주 화려한 연회를 열라고 명령했죠. 최고급 음식과 와인이 차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잘 구워진 빵을 집어드는 순간 빵은 입에 닿기도 전에 차갑고 딱딱한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군요.
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는데 정작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게 된 아이러니라니.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서 와인잔을 들자 투명한 와인은 입술에 닿는 순간 녹아내린 황금처럼 끈적하게 변해보였고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마이더스의 손은 이제 그를 굶주림과 갈증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한 거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텐데.
그랬죠. 환희에 차있던 그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신화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본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 설마요. 아니겠죠.
마이도스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심코 그리고 본능적으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품에 안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딸은 숨결도 온기도 없는 차가운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눈동자는 굳어버렸고 발그레하던 뺨은 차가운 금빛으로 뒤덮였죠.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네요. 그가 원했던 모든 가치가 그의 진짜 가치를 파괴해버린 순간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었던 능력이 그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소중했던 보물을 앗아간 겁니다. 그는 황금 조각상이 된 딸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닫는 거죠. 세상에 모든 황금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딸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황금빛 손길은 축복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손길이었네요.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이더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저주를 풀 수 있었나요?
그는 뼈저린 후회와 함께 디오니소스 신에게 달려가 눈물로 애원합니다. 이 끔찍하고 저주받은 선물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요.
네.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본 디오니소스는 그를 가엾게 여겨서 팍톨루스 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일러줍니다.
강으로요?
네. 그가 강물에 몸을 담그자 저주받은 능력은 씻겨 나갔고 그 이후로 그 강에서는 사금이 나왔다는 전설이 생겼죠.
능력은 사라졌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딸도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고전적인 해석에서는 그 비극적인 대가를 치른 것으로 묘사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이후에 마이더스는 부와 사치를 경멸하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충분함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명확해지네요. 마이더스의 손은 성공을 축하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표현이 오늘날에는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듣고 보니 비극인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런 능력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현대사회가 그만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니까요. 이 표현의 의미가 바뀐 것도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고자 했던 것은 휴브리스, 즉 인간의 오만과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휴브리스요?
네, 그들은 균형과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능력 그 자체가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능력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이나 대가는 이야기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 결과적인 능력만 부각된 거죠.
이야기의 교훈은 잊혀지고 가장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부분만 남아서 현대적인 의미로 재탄생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편집해버린 셈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마이더스에게 부는 일종의 우상이 되었고 그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셈이라고요.
딸을 제물로 바쳤다.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통제불능의 열정이나 집착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마이더스의 황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끝없는 커리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을 위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계속해서 희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가족 관계가 차가운 황금 조각상처럼 변해버린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온라인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현실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삶을 과장하고 왜곡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뿐인 황금 조각상 같은 가짜 인기일 수 있죠.
네.
이 신화는 우리 각자가 줬는 황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황금이 우리 삶의 다른 소중한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손에 넣으려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잃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더스는 그 질문을 너무 늦게 던졌던 거고요.
바로 그렇죠.
오늘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익숙한 표현 뒤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보았습니다. 성공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이 말이 실은 통제불능의 탐욕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경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네, 우리가 줬는 가치가 너무 커져서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당신의 삶에서 진짜 황금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당신이 단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 소원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황금 조각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의 가장 큰 축복이 동시에 가장 큰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